지부티에는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고요. 중국의 군사기지가 같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중국의 군사기지가 한 나라 안에 있는 굉장히 특이한, 이쪽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중장비가 좀 먹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건 시작하겠습니다. 뭐 국내 건설 기계들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수출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나라 어떻게 된 겁니까?
지부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부티 너무 생소해요.
그렇죠. 아프리카에 있는 굉장히 작은 나라고 인구가 10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울산 인구가 한 100만 명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국가예요. 국가.
국가. 네.
아프리카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째로 작은 국가인가 그런데 굉장히 작은 국가인데 아니 이거 표 한번 보시면
네.
제가 이거 1월부터 3월까지 그러니까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우리나라 국가별 중장비 수출국 입니다.
네.
1위 미국, 2위 벨기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런데
3위 지부티.
3위요?
아니,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제가 반년 전에 이미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그 금값 오르고 구리값 오르고 알루미늄 가격 오르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 특히 자원을 갖고 있는 가난한 국가들이 이번에 한번 돈 한번 벌어보겠다면서 금광 개발에 굉장히 열심히 나서고 있다는 얘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나왔던 게 에티오피아가 금광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였었고
네.
근데 이 에티오피아가 바다에 닿아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장비 같은 것들은 굉장히 무겁다 보니까 이거 철도로 옮기면 몇 대 못 옮깁니다. 배로 옮겨야지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배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필요했고
네.
그 국가가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부티라고 하는 국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지부티는 사실 그냥 에티오피아 물량의 90%를 소화하는 국가라서
네.
결국 지금 지부티로의 어떤 그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3위로 올라섰다고 하지만 에티오피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에티오피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부산항, 뭐 평택항, 인천항 통해야
그렇죠.
되는데 에티오피아 네. 들어가려면 지부티항
통해야 되죠.
아.
근데 실상 이걸 보면은
네.
지부티랑 에티오피아를 합쳐 보면 지금 이게 $1,000거든요.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달러인데
네.
6,300만 달러랑 5,000만 달러 더하면은 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억 달러가 네. 넘는 금액이에요. 이건 3월까지의 금액이기 때문에 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3개월치입니다.
네.
3개월치 억 달러인데 그걸 따져 보시면 실제로 미국 벨기에 다음으로 3위입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만 따져도 지금 3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지부티는 이제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지부티는 에티오피아에 들어가는 물량이라고 친다면
네.
그만큼 그 아프리카 쪽에선 금광 개발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장비가 아프리카 쪽에 잘 들어가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라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뭐 미국 쪽으로 우리가 워낙 거기는 거대한 국가다 보니까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쵸.
벨기에가 많은 거는 사실 여기가 벨기에도 유럽의 통관입니다.
아~
그래서 벨기에가 2위인 거고요. 이제 아프리카의 통관은 아마 앞으로 지부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벨기에는 와플을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는 그 중남미 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네. 그 아프리카 쪽도 그렇고 금광 개발을 계속 할 겁니다. 지금 여전히 구리 가격 높고요.
네.
금 가격 높고요. 알루미늄 가격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금광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중장비가 좀 먹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개발 국가잖아요. 저개발
네.
국가에서는 물론 전 세계 있는 수많은 좋은 중장비들이 있죠. 뭐 캐터필러 안 쓰고 싶겠습니까? 존디어 안 쓰고 싶겠어요. 다 쓰고 싶은데 비싸서 못 써요.
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지만 거기에서 내구성과 품질이 증명된 그런 곳들을 찾다 보면은 우리나라 거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도 우리나라 브랜드가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인도에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순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이런 신흥국 쪽에서 개발이 많이 일어나게 될 때에는 아마 우리나라 중장비에게도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부티라는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그냥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네. 이야기는 먼 나라 이웃 나라입니다. 자, 지부티는 그 아까 위치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부르는 이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에 위치한 굉장히 작은 국가입니다. 이 작은 국가가 얼마나 작은지 보면 인구는 100만 명 수준이고요. 면적이 한반도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정말 작네요.
굉장히 작은 국가인데 여기에 종교가 아프리카지만 이슬람 순위파가 94%예요. 뭔지 보니까 여기 보면 아라비아 반도랑 굉장히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 종교가 아프리카에 첫 발을 내딛 있을 때 이 지부티로 왔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가 홍해고요. 이쪽이 홍해고 이쪽이 아덴만이죠.
네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역이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번에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을 때에도 이제 그러면 우리가 홍해를 통해서 바부 엘 만데부 해협 여기가 네. 바로 여기죠. 바부 엘 만데부 해협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얀부 터미널로 우리가 원유를 좀 받아오면 되겠다라고 했던 지역이 바로 여긴 겁니다. 근데 그 바부 엘 만데부 해협에 정 가장 가까운 아라비아 반도랑 가장 가까운 위치에 지금 지부티가 위치하고 있는 거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지금 지부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작은 국가고 뭐 에티오피아에 통행하는 그냥 항만 물류 서비스 국가니까 아무 뭐 그 값어치를 안 둬도 되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지부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워낙 국가가 작다 보니까 스스로 뭐 제조업을 하거나 이러진 못했었어요. 인구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GDP의 75%가 3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3차 산업이라고 하면 서비스업이죠.
그쵸.
서비스업은 여기에서는 그냥 항만 물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 물류 중에 90%를 처리하는 국가가 지부티고 그 지금 지부티의 대통령의 겔레 대통령이에요. 장기 집권하고 있는 인물인데
네.
이곳은 항상 그래. 네. 근데 이 겔레 대통령 이 에티오피아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부티가 곧 에티오피아다라고 하면서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부티는 그냥 에티오피아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서 여기서 세제 혜택 주고 이쪽으로 항만 물류 많이 이용하세요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국가가 예, 지부티입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위치해 있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그 곳이 이 6번에 있는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서 전 세계의 초크 포인트, 그러니까 물류가 막힐 수 있는 지역들을 전 세계에서 다 하나씩 뜯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하나가 그 호르무즈 해협, 바브 엘 만데브 해협, 그 다음에 말라카 해협, 수에즈 운하, 그 다음에 또 파나마 운하, 여기다 말라카 해협 말씀드렸죠. 이런 곳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가 또 바로 지부티가 연결되어 있는 이 지역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그냥 쉬이 넘기기는 어려운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곳이 또 지부티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에티오피아랑 같이 거의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1인당 GDP도 에티오피아가 한 3,000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지부티도 한 3,000달러 정도가 돼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에리트리아라고 하는 거의 공산국가 있어요. 잠시 후에 잠깐 나오는데
네.
공산국가 비슷한 그런 독재국가 공산국가 아니고 독재국가가 있는데 그 지부티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위치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가 지부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바로 위쪽에 있는 여기 있죠.
네네네.
여기가 에리트리아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여기가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불리는 독재국가인데
아,
여기에 네. 1인당 GDP는 한 700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700달러요? 네.
그 아프리카 최빈국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부티는 그나마 에티오피아랑 거의 한몸처럼 경제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에티오피아랑 비슷한 1인당 GDP를 갖고 있긴 하더라
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지역들이 바브 엘 만데브 해협을 끼고 있다 보니까
네.
이 지역들이 다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쪽 지부티에서 약간 위쪽 여기가 에리트리아라고 했죠. 그 바로 아래가 올 연초 작년 연말에 좀 문제가 됐었던 소말리란드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쪽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기로는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부르는 에리트리아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가 사실 독재국가다 보니까 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제재를 하고 있었는데 인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류가 문제잖아요.
더 큰 문제죠.
더 큰 문제.
네.
그래서 에리트리아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네.
작년 연말에 소말리란드를 이스라엘에서 국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국가가 아니에요.
소말리란드는 사실 그 소말리아와 인접해 있는 곳인데
네.
전 세계적으로 국가로 인정되진 않았어요. 다만 거기는 이제 각자의 뭐 돈도 쓰고 있고 각자의 그 정치도 하고 있고 해서 분리되어 있긴 한데
네.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되게 민감하긴 한데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얼핏. 그러다 보니까 이 소말리란드를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로 인정하진 않았었는데
네.
이걸 작년 연말에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갑자기 너희를 국가로 인정하겠노라라고 한 거예요.
왕이야?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네.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아까 그 지정학적 리스크 그 위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소말리란드가 이쪽에 있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가 소말리아예요.
네.
근데 요 지역이 예멘 후티 반군이 그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소말리아 해적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덴만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청해부대도 여기서 소말리아 해적들 좀 방어하려고 여기 청해부대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예멘 후티 반군은 뭐 누가 봐도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 프록시 세력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배가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선박이 이쪽을 옮겨갈 때마다 예멘 후티 반군이 막 선박 공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 우방국을 하나 두고 싶어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추정이 그 가자 지구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제 내쫓게 되면 이쪽에다가 난민을 좀 몰아넣으려고 하는 의도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의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네.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후에 국제사회 어느 국가도 인정하지 않는 소말리란드를 본인들 혼자서 국가로 인정하는 거야.
네.
라고 하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지금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지부티라는 하고는 국가가 되게 특이한 게 보통 군사기지는 동맹국의 군사기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부티에는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고요. 중국의 군사기지가 같이 있습니다.
뭐지?
되게 특이하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그 극단주의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 그 소말리아의 테러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부티 내 군사기지를 설립을 했고요.
네.
중국에서는 사실 지부티가 사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했던 측면이 첫 번째가 있긴 있는데
네.
그러면서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뭐 도로, 항구, 기타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 대규모의 차관을 제공하면서
네.
2014년에 중국이 지부티에게 우리 방위 협정 맺자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 명 정도 수용 가능한 군사부지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아프리카 지부티에 군사시설을 놓고 있는 거, 군사기지가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중국에서는 아프리카 지역 내에 중국군의 영향력을 좀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만 명 엄청난데요. 인구 그러니까 100만인데.
규모가 만 명 정도지 만 명이 네. 들어와 있는 건 아닌데 그 정도의 부지를 지금 갖고 있다는 건데
네네.
그리고 일본도 2011년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하는 작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에 군사기지를 설립해놓고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특이한 국가죠 여기는.
그렇네요.
미국과 일본과 중국의 군사기지가 한 나라 안에 있는 한나라 안에 있는 굉장히 특이한 그만큼 근데 여기가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라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사실 지부티에 군사 기지가 있는 만큼 만약에 이 바브 엘 만데브 해협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강해질 경우에는 아덴만에서 우리가 작전을 하고 있는 청해부대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혹시 중국의 해군이 무슨 태클을 걸지 를
네.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여기에서 아예 되게 작은 국가에 뭐가 있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네.
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에티오피아랑 거의 경제적 한 공동체 몸을 갖고 있는 지부티라는 국가가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특히 수에즈 운하가 지나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모든 선박은 여기를 다 지나야 하니까요.
그러게요. 저 수에즈 운하 지나왔더니 만약에 저기까지 막혀버리면 굉장히 큰일이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진짜 중요한 곳이긴 하네요. 아니, 지부티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작고 인구도 적은 나라인데 정말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에즈 운하를 지나온 선박들이 또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또 굉장히 또 잘 지켜야 되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 바로 옆에 청해 부대가 또 지키고 있으니까요. 네. 그만큼 중요한 나라니까 지부티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되게 재밌는 곳이네요. 네, 다음번에 또 이런 또 재밌는 나라 또 찾아오세요.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